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의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들꽃과 솔로몬의 왕복을 비교하며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의 진위를 깨달으면 참된 복을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 374, 9480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든 왕복과 들꽃 백합화가 피어 있는 화분을 놓고 어느 것을 가지겠느냐고 묻는다면은 솔직하게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당연히 솔로몬의 왕복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왕복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만들어 입었던 그 왕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복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지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별로 신통한 말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역시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들꽃과 솔로몬의 왕복의 비교도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할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6장에서 구제와 기도에 대한 제자된 사람들의 바른 삶의 상태를 가르치시고,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신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이어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복과 들꽃의 비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나타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염려는 말이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아직 닥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직 한 번도 굶지 않았는데 양식이 다 없어져 가니까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아우성 칠 때까지도 아직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굶을 것 같으니까 미리 염려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의 염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해도 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출해서 약속한 시간이나 기대한 시간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식구들은 염려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나?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나? 온갖 방정맞은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지요. 그러나 그런 염려가 이미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를 사고 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 없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염려는 괜히 염려한 사람의 신경만 상하게 한 것뿐이지요. 염려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고 번역했지만, 구역에는 목숨을 더 하겠느냐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도 다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더 하겠느냐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이 페쿠스인데요. 규빗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한 자나 더 하겠느냐는 번역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말의 의미를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먹을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목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이 있어야 키도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나 공중의 새에 대한 말씀이나 들꽃에 대한 말씀은 모두 그 중심이 생명에 대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영광의 왕복과 들꽃을 비교한 것은 생명성에 대한 말씀이 백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누구든지 들의 백합화 한 송이와 솔로몬의 왕복을 놓고 어느 것을 취하겠느냐고 하면 누구나 왕복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대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도 생명이 없고 생명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들꽃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 문제는 사람의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표적들을 자세히 천척하면 그 중심 사상이 생명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인간의 염려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꽃들이나 그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 이 모두의 생명은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명 문제를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찬란한 문화를 창달하고 엄청난 문명을 이루지만 그것은 다 솔로몬의 왕복 같은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고 그것은 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의 문화나 문명과 도덕과 정치 권력과 학문을 한마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으로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대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그런 지혜로 왕권을 행사하며 영화가 극한 왕복으로 입었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존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중심 사상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도덕적 선악에 대하여 교훈하는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세상 도덕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으로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지, 생명을 제외하고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인간이 성취하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인간의 도덕적 의로움에 대하여 아주 멋진 비유로 실상을 지적했죠.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의 의인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영광스럽고 탁월해 보여도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의 옷과 같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에는 더러운 옷 같다는 말이죠. 그것은 다 쇠패하는 잎사귀 같은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이사야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입은 인간의 시조 아담 내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은 이렇게 생명이 없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왕복처럼 찬란해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에게 있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도덕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둑도 고양시켰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선악을 분별하여 가르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상은 죽은 자들로 보입니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은 사람들의 가공물입니다. 물론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취한 것이지만 그것들의 생명을 없애고 죽인 다음 그 죽은 재료로 만든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문화와 도덕적 성취는 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과 모방으로 만든 것들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이 가치의 최고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영광은 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심적으로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들의 백화파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비록 오늘 있다가 말라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이지만 생명이 떠날 때까지 그 생명은 창조주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생명에 대하여서는 너희의 염려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상보훈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이 생명을 확실히 얻으셨는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로 볼 수 있는 성자 성인이라도 그것은 솔로몬의 왕복과 같을 뿐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다가 마침내 육체의 생명이 그 생명력을 다할 때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이 없다면 그는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아닙니까? 사람은요? 창조주께서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어버린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섞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비록 가냘픈 들꽃이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생명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연계의 생물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다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죄의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지만, 그래도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죄로 죽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나 들꽃이 이런 것을 지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창조주께서 창조해 놓은 상태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만 꾀를 냅니다. 만물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람만 창조주를 경배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다고 했지요. 욥기 12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은 천연계의 미물들도 창조주께서 그들을 존재하게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천연계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8편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야, 옛날 성 프랜시스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요. 태양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들아, 찬양하라, 뭐, 이렇게 프랜시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프랜시스의 이 노래는 찬송가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서 찬송가에도 들어있지요. 온 천하 만물로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빛의 근원 되시며 저 밝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프랜시스도 이 시편 148편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고, 이 노래는 새 노래이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이 사망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생명의 노래는 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마태 6장의 이 말씀은 생명의 노래를 부르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옷을 탐하는 사람들이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는데 모든 정력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렸고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록이 쓸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물로 여기며 그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염려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를 상실할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고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왕성하면 모든 것은 그 생명력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생명력이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자가 될 때 당연히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간절히 외치십니다. 염려라는 말은요, 눈이 성하면이라고 한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중에 성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하플루스인데요. 단순하면 또는 하나이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눈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하나이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눈이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신 것은 초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눈으로 한 초점에 맞추어 보아야 밝히 봅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이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재물의 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눈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두 눈으로 동시에 두 대상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분열이라는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두 개로 하여 그 두 개를 다 밝게 보리는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분열되고 마음은 염려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오직 눈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세상은 지나갈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오직 오늘만 산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만 산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날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이 되신 그 엄청난 축복이 현실로 와 닿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고 가르치고 우리 생명은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생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되는 때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만이 이 생명이 현실이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미련함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맞이하여 솔로몬의 영광의 왕복을 버리고 비록 가냘픈 들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죠. 그럴 때 천사가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영광의 옷 그것을 입고 그 영광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기름 바르고 닦고 하는 그런 노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정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천사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권고를 들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덜 것 하나가 더 낫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생명의 노래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덜 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애청자들께서는 이미 이 생명을 다 소유하셨겠지요? 그러면 이 생명이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사실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영광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없이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들꽃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더 풍성하여지는 경험으로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